룻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5월 달에 사랑에 효도하는 책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룻기 앞에는 사사기고 뒤에는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왕정 시대,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사이에 이 사사기와 이 왕정 시대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절에 보면 이 룻기가 어떤 때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럼 여전히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는 어떤 때였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심판, 구원 이것이 계속 이 사이클이 여섯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사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죠. 그래서 이 룻기 끝에 여러분 한두장 이렇게 넘겨보면 4장 22절 맨 끝을 봐보십시오. 4장 22절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다윗 이야기로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무엘상이 이제 다윗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면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정말 절망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에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라고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던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간혹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이 드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시련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간혹 우리 삶 가운데 이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육체의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흉년이 들고 있습니까? 내 삶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이고 그때가 오늘 내 신앙을 결정하는 때이기도 하고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혁이 할 때에 모내기를 통해서 벼를 내기도 하지만 직파, 곧 벽실을 바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해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직파를 할 때는 더욱 꼭 물을 한 번씩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 논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그렇게 물을 빼버립니다. 그때에 볍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흉년이 됐다 그 말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가정, 이 가정은 분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간 거죠. 그런데 지역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내려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면 뭔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죽고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더라.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때가 돌아갈 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제를 보니까 한 10년쯤 또두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하고 또 살게 됩니다. 아, 한 10년쯤 그 말은 아,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견딜만하다. 그래도 버틸만하다.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결국은 5절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예, 하나님은 왕이시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런 이름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의 때에 예,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사사시대화 되어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흉년이 들 때 나는 내려가는 신앙, 떠나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흉년이 들 때, 내 가정에 흉년이 들 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신호이죠. 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 대신에 바로 우리 신앙을 내려가 버리는 예, 떠나버리는 그런 예, 결정을 하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가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예,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곧 모압으로 간 이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그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거죠. 분명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너도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었던 거죠. 자, 그 떠나버렸던 그 고향 거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너도 돌아오라 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분명히 그 사인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뒤에 보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결단하고 돌아선 이 결심이 바로 나오미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룻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듣고 그 초청장을 받고 이 나오미는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민자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조롱과 또 비웃음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나오미는 다시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삶이 복잡해 소식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내가 결심할 때 우리 가정이 결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있던 곳에서 7절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다 생각할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참 불쌍했습니다. 자기 아들들 이 기론과 말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없는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짠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때는 계대결은 있었으니까 다른 형제간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 형제간과 동침해서 자식이라도 이어주지만 내게는 더 이상 아들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시집갈 그런 나이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으니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선대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는 것처럼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로 나옵니다. 지혜, 사랑,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신 것처럼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선대하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선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이제 자꾸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자꾸 간곡하게 야 돌아가라 제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선택이 나왔습니다. 자, 오르바가 큰 며느리입니까? 룻이 큰 며느리입니까? 누가 큰 며느리죠? 그 말라기 4장 10절을 봐봅시다. 거기 뒤에 보면 말라기 4장 10절을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론의 아내. 그러면 말론이 큰아들입니까? 기론이 큰아들입니까? 예, 말론이 큰아들입니다. 2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는 작은 며느리입니다. 자,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을 잘 봐보십시오. 자, 오르바는 자, 아,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했을 때에 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그 말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라 했고, 이 오르바는 안 간다 했다가 그 어머니가 간곡하게 말을 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오르바도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건 합리적인 선택.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정당한 선택이었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르바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르바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랐더라 이런 말씀이죠.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결단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둘 다 어떤 선택이든지 누가 돌을 던질 수 없는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선택했던 룻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나오미는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룻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을 할 때에 이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복된 은혜가 시작되기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는 자, 이 비극이 될 뻔한 이야기를 예,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었던 이 이스라엘 돌보심으로 이 사사시대와 또 혼란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압에서 쓰라린 상실한 경험을 했던 이 나오미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 결과 룻기는 한 가정의 파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나는 구원 이야기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가정의 파멸 이야기,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4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맨 끝입니다. 룻기. 이 룻기의 결말이 이겁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마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루시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선택을 한 룻을 통해서 모압의 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흉년, 죽음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흉년, 죽음 이런 비참한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새로운 룻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대가 흉년, 죽음, 바이러스 이런 절망적인 소식만 들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또 다른 룻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어디선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이 또 다른 룻기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이다, 절망이다,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끝말 잇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의 끝말 잇기가 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절망이다, 죽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흉년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흉년의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끝말 잇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올 한 달이 시작되는 귀한 날입니다. 또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끝말 잇기가 계속 되어지는 은총과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